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다양한 행사 현장을 소개하는 출발 워싱턴 현장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지역이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 즉 한반도를 떠올리죠. 하지만 한 곳이 더 있는데요.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타이완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이들을 모두 지칭할 때 흔히 양안이라고 하는데 양안은 한반도처럼 도발 상황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반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 교류가 많다 보니까 이 분단 지역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양안에 민족적인 사명이 있다면 바로 통일일 텐데요. 반면 이 두 민족의 통일을 향한 노력은 다른 점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네, 무척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디서 열린 어떤 행사였나요?
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민간 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개최한 행사였고요. 강연회 제목은 남북한과 양안 간 화해 노력 비교였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We're excited to have with us today Dr. Yecheng Liu and Dr. Byung-Kwang Park to talk about these issues. That we have before us.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의 강연이 아니다 보니 강연장은 100여 명의 참석자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KEI 직원의 강연자 소개로 행사는 시작됐는데요. 타이완 칭치대학의 루 예청 교수와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박병광 연구원이 이날의 강연자였죠. 자, 우선 이 연구를 주도한 루 예청 교수의 강연이 시작됐는데요.
The so-called economic interdependence intertwined with communications and business-lik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rivals, and then followed by the political will with support.
루 교수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통일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의사소통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외적인 지지를 얻는 당국의 정치적 의지와 양측이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경제력 그리고 당국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중국과 타이완 이 양안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적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어느 정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반면에 남북한의 경우는 그동안 정치적 신뢰를 별로 쌓지 못했고 경제적인 격차도 클 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인다고 루 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Thank you. Akira Chiba from the Japanese Embassy. As a follow-up to previous question.
자, 그리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박병광 연구원은 이 대남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Generally speaking, North Korea is very strictly dominated by Kim Jong-un.
So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중국은 지도자가 10명이 바뀌면서 정책에도 변화를 보여왔는데 북한의 경우는 3명의 지도자가 똑같은 노선을 추구해왔다는 거지요.
Thank you all for coming and for raising these great points. Please join me in thanking Dr. Liu and Dr. Park.
그 외에도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오갔고 어느덧 1시간 반의 강연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이날 강연회, 참석자들도 하나같이 많이 배우는 시간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여서 오게 됐습니다. 워낙 이제 정치적 문제라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북한이랑 이제 계속 화해 모드로 가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이제 핵무기 개발이며 뭐며 그리고 진짜 저희 주민들도 다치기도 했었으니까요. 정치적인 쪽이랑 민간인 쪽이랑 그런 건 이제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이제 북한도 세계적 무대에서 입장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 여학생은 통일에 앞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고요.
I thought it was a fascinating event. I really enjoyed it. And the framework that they're talking about right here.
정말 흥미로운 행사였어요. 강연자들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니까요. 오늘 주 내용은 남북 간이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평화롭게 만들고 또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 볼 땐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이 덴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는 대니얼 로트리구는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네,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참석자들도 느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강연자로 나섰던 박병광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남북한과 양안의 통일 노력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선경후정이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어요. 먼저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따라오게 한다는 것인데 비교해보면은 남북한 관계에서는 우리는 이제 먼저 정치적인 문제에서의 관계 개선과 신뢰 축적이 되어야지만 경제 교류도 가능하다라는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둘 다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만은 사실은 통일보다는 스테이터스 코어, 현상 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이나 남북한은 여전히 통일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공통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둘 다 사실은 그 평화적인 양안 관계라든가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평화, 안정, 뭐 이런 걸 중시하고 있고 또 그걸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박 연구원은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점을 꼽았는데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북한 핵 문제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박 연구원은 하지만 핵 문제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북한 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이것은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남북한 간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북중 관계라든가 미중 관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면 한국은 결국 이것을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와 굉장히 공조를 잘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화해로 들어가기 위해선 국제사회 협력도 필수적이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강연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양안 관계와 비교해 볼 때 우선 한국 정부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박병광 연구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만이나 중국 대륙이나 서로 상대방을 대할 때 상당히 그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가져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러한 원칙과 기준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런 컨시스턴시, 어떤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만이나 대륙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같은 노선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이 문제고 남한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교체됨과 동시에 또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 통일 정책이 참 어렵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루 예청 교수는 한국 정부에 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I think comparing the two cases, we will find that maybe South Korea need to
양안 관계와 남북 관계를 비교해 볼 때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개선할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뢰 정책은요,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나 사회 교류 등 민간 부분의 교류를 시작하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한 분야의 논의가 끝나면은 다음 논의로 옮겨가는 식의 절차가 이루어질 때 신뢰관계는 훨씬 더 굳건하게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위급 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민간 교류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이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북한도 양안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양안 관계를 연구한 학자로서 루 예청 교수는 북한 당국에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hould think about how to maintain peace across the border with the South.
북한 정권은 도발보다는요, 남한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요,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 안정에 따르는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죠. 평화가 구축돼야 경제적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은요, 바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고 또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 경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타이완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보인 게 사실인데요. 북한도 경제를 살리고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도발보다 평화와 안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루 교수의 조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남북한과 양안 간 화해 노력 비교라는 제목의 강연의 현장과 함께했는데요. 흥미로운 주제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김현숙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